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었을 때 일반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갈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려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명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들었지만은 과연 그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무엇이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스스로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대로 읽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나에게 생명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으려면은 먼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예수의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생명을 받았을 때 아니면 그 생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몇천 년 믿어왔어도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생명 주는 말씀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그 생명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은 전부 예수 믿는 행위를 할 뿐이지 예수에 의한 새 생명을 그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 뜻에 이해한 바에 따라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지금 이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들은 말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으려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은 똑바로 마음을 바로잡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얘기한 사람이 얘기해놓고 그 사람은 자리를 떠나고 없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죄인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죄인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그에게 가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그런 뭐 모습으로 있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 생명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해주는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일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말씀 앞에 있지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그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옳다함으로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리에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해라. 이것이 내가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일어나면 아 내가 이렇게 잠자고 있었네 이거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일어나겠어요? 자겠어요? 깨달았으면 일어나겠죠. 스스로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듣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나온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보람되게 여러분이 보내려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 이 자리와 이 시간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읽었던 그런 내용인 것이고 뭐 액자에도 새겨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긴 세월 동안 이 사랑장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았죠. 사랑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 때 그냥 내 멋대로 나의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나로부터 해산되었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랑의 그 모든 아름다운 그 묘사들은 전부 우리가 사랑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잠자고 있던 부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 사랑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생명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맺은 것들이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3절 중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말씀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1절, 2절 읽고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이 대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들이 방언을 했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방언할 수 있고 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 이런 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기까지는 이들이 먼저 누구를 만났어야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의 역할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죠.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따라 나서면서 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제자들처럼 바울의 제자로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영적으로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 그럼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는 병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 정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바울이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너네들이 이렇게 믿음의 은사 또는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바울 같은 사람으로 만난 사람을 만나고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서 어느 정도 자라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생짜배기한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바울의 얘기를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은 거의 다 자라난 사람들한테 더 자라나라고 온전하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또는 그 바울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다. 바울을 만났어도 내 귀를 막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랑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이해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생명이 뭔지 생명을 주는 그 인도자를 만나지는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들이 전부 율법적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성경 말씀에 애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사람이 전부 율법적으로 듣잖아요. 지금 여기서 생명 말씀을 해줘도 아직까지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이 고린도 교인의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율법으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랑은 쥐뿔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생명이 잉태돼서 그 사랑을 내가 해서나 했을 때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지 생짜배기로 내가 어디서 갔다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얘기들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것들은 이들이 제대로 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방언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언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적인 룰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필요도 없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화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룰라 방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방언을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사투리로 들리고 방언으로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방언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듣는 이 설교 말씀도 세상 사람에게는 방언인 것이고 또 우리가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것이 그 말씀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한테는 방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언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이런 방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닌 것이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의미는 이런 방언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진리에 관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너희가 남한테 전하고 너희가 그 입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언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제도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들이 방언은 룰라방언을 하고 있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른 방언을 아는 것은 뭐 외국어가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은 둘 다 틀렸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너희가 자라나서 방언을 제대로 할 때 그때 너희들은 사랑의 존재로서 방언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나빠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좋은 것인데 좀 더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좀 더 자라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방언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얘기가 예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예언의 능이 있어서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 일을 뭐 예측하고 뭐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진리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예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예언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때 고난이 있을 거고 십자가 지어야 된다.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올바른 예언인 것이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구원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침을 받은 만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예언나 예언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죠? 아,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야, 정말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고, 거듭남이 구원이고,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전부 같은 뜻이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것을 남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생각 당연히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방언 또는 예언 뭐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보느냐 이쪽 차원에서 보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지금 방언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방언을 하고 그 진리에 대한 예언한 그 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감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에 의해서 이런 예언의 능력 또는 방언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같이 가서 이제 하루 자는 그런 일정으로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느 지방 천문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했는데 전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제가 제 옆에 고등학교 선배고 또 회사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그런 분인데 또 목회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분도 목사님이 됐고 저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이라서 제가 이제 가까우니까 얘기를 했죠. 아, 저분 목사님도 설교하시는데 저거 율법적으로 설교해서 거기 구원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친한 마음으로 이제 그분한테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친한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 안색이 변하면서 아니 저 목사님 말씀 잘하고 은혜스러운데 왜 그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저 옆에 있던 그 선배 목사님은 자기 자신도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처럼 할 텐데 왜 그것을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저 목사님을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이렇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곧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분하고 그 친하던 그런 분하고 점차 이제 서원해지고 지금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좀 조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괜히 잘난 척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받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별로 효과적인 결과를 못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예언을 하지만 방언을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원치 않은 그런 결말을 맞았다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너희가 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너희가 그 기쁜 마음에 때이르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네가 해보더라도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때리게 너무 나가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우리들은 그것도 알게 되면은 아 내가 너무 때리게 나가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고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은 이 말씀들은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알아듣죠.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해보려고 한 사람은 해보지만 결국 나중에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바울의 말씀이 맞네 하고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 말라 이렇게 때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제시를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살펴봤고,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해서 살펴봤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 삼손처럼 뭐 산을 뽑아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무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옳다함으로 쌓은 자기 성벽, 성전 또는 자기 산, 높은 산. 이것을 산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산이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무너지는 곳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뭘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말씀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그 다음번, 그 다음번에는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해서 악착같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산, 자기 옳다의 산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산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까? 무너졌는데 더 무너져야 되는 것, 더 무너져야 되는 것이 남은 부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장성한 사랑에 도달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약간 부족한 면을 얘기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 자체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라나될 면에서 바울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그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둘 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구약의 바탕을 두어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구약의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되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 의미에 관해서 3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지금 처음에 방언의 은사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얘기도 내게 있는 것을 지금 옮겨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것도 자기 몸을 불태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부분 세 부분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내어보내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위에 방언, 예언, 믿음은 없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방언, 믿음, 그 다음에 예언, 이거는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우리 있는 내게 있는 것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기는 것은 내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받으려면 새 생명의 옴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기는 게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후반부는 밖으로 나가야 될 부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산이란 것은 자기 옳다함의 산이 무너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이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갖지 않고 이것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제를 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읽으면 물리적인 구제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한테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집이나 뭐 자동차나 뭐나 있으면 다 남한테 나눠줘서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구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구제는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뭐라고 해 있죠? 이것도 산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너뜨려야 될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죠. 나는 교회에서 봉사했다, 뭐 어디를 갔다, 교회를 위해서 어디 가서 밭을 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내 안에 쌓인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 의로움을 제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라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물리적인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쌓은 지식이나 자기의 의로움의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예수의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이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재물들이 사라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좀 남아있거나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좀 긴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나 이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고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부자 청년이 금괴가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나 그거 못 팔겠다고 그냥 떠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한테, 이 사람한테 팔라고 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팔라고 했죠. 지금 바울도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더라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너의 소유를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팔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봉사를 해가지고 내 안에는 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이 사람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인 것이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조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네 가진 것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의로움이 꽉 찬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팔고 산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이 중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를 부요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남한테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앤다는 얘기는 나의 그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들이 뭐 했다는 생각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데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것을 내보내줘야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라, 이 구제를 하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 율법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는 그들한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거나 그걸 내버려서 내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영적으로 그들이 그런 면으로 자라났겠어요? 안 자라났겠어요? 자라났는데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한테는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그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의로움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내가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청년이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팔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여기 있다가 많이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았죠. 조명을 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내가 반일을 했기 때문에 더 보상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팔렸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 조명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팔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붙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자기 자신의 재물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낸 사람들인 것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여러분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돼서 예수 앞에 남아있으면 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그러면 그는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찾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나 작게나 여기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옳담을 가지고 계속 거기 파묻혀 있게 되면 계속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 이 흔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질부터 먼저 내게 되는 거죠. 자는데 왜 깨워? 아니, 살라고 깨우는데 자는데 자니까 깨우지, 당연히. 근데 자기가 자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진 것을 팔고자 하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은 점차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이 사랑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서 일어나게,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게 되면 그렇게 해놓고 또 뭐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청구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깨달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내가 이거 예수님한테 뭐 일해놓고 보상받을 그런 계획이 망령된 행동이네, 깨닫게 되면 그 짓 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에 빛을 주는 것이고, 빛을 보여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에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은 이제 천사에 방언할 수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좀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앞에 지냈던 세월보다 지금 이 여기서 자라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십자가 사건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40일, 50일에 오순절에 온전한 자가 사랑의 형상으로 변화됐던 때가 오순절인 것을 보면은 이 40일하고 이제 3년 반하고 차이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온전히 깨닫게 되고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남은 부분, 장성한 자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나의 올탐, 그것으로 그것을 내게 다 남한테 내어주더라도, 내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어주더라도 그것이 아직까지 다 된 것은 아니다. 나의 옳담이 많이 나갔다 할지라도 아직 다 깨끗하게 온전히 나간 것은 아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그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너네들은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각자 한 분 한 분이 전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들로 온전히 장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귀한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